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다시 3년 만에 몬트리올을 찾아왔고요. 오늘 제 아내가 이번에 같이 동행을 했는데 제 아내는 아마 5년 5개월만 거의 6년 만에 몬트리올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기쁨과 또 사랑과 따뜻함으로 영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6년 동안 끊임없이 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저희들을 파송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년 동안 필리핀과 또 지난 해부터 시작된 미얀마 선교까지 그 5년 동안 있었던 선교지의 이야기 이 한 시간에 다 나눌 수가 없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내일 새벽 그리고 또 내일 저녁 제게 주어진 시간이 아직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본문에 맞춰서 몇 가지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금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몰려오는 수많은 사람들, 아마 예수님은 그 육지에서 많이 피곤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래서 잠시 육지 사역을 접고 배에 오르시게 되고 그 배는 평화로운 갈릴리 호수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아마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복잡한 육지를 떠나서 배를 타고 한 섬을 향해서 갈 때 참 그 평안과 그 휴식이 그 선상에서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아, 복잡한 육지를 떠나는 그 휴가의 기분은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그 육지에서의 피곤한 미니스트리로부터 떠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강 건너편 또 다른 미니스트리를 향해서 가는 길이었는데 이 평화로운 휴식은 한순간에 깨어지고 맙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돌풍, 그 돌풍은 결국 제자들로 하여금 곧 죽게 되는 그런 위기까지 몰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셨다.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잡아낼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주무실 수 있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그러한 상황에서도 주무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서 제자들을 시험해 보셨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은 그 8장에 이르기 전에 이 제자들은 훌륭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중풍병자로 걷지 못하는 친구를 살려내기 위해서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내는 믿음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그의 신하를 고쳐달라고 부탁했을 때 선생님 저희 집까지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낫겠다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신하가 낫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와 같은 큰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가 없었다 하면서 그의 믿음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게 지켜보고 왔습니다. 이제 이 제자들에게도 그와 같은 꽉 찬 믿음이 있음을 증명해 보일 시간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그러한 칭찬을 받을 만한 믿음이 나오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중대한 질문을 하십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그 위기 상황에서 찾고자 하셨던 믿음을 그들에게서 발견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믿음 실종 사건은 대단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에 합하고 기쁨이 되는 그러한 믿음을 제자들이 보였어만 했는데 이방인도 보여줬던 그 믿음을 예수님이 택한 이 열두 제자들은 보여주지 못했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선물 하나를 받았는데 아주 명품 만년필을 하나 받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뭐 30년 이전의 이야기니까 그 당시 그 명품 만년필은 쓸 수가 없는 만년필이었습니다. 너무 귀해서, 너무 소중해서 쓰라고 준 만년필인데 쓰지 못하고 곽채, 케이스채 담아가지고 책상 서랍에 놓고 쓰지 못했던 너무나 아까웠던 명품 만년필인데요. 신학교 기숙사의 책상 속에다가 깊이 넣어놓고 그걸 쓰지를 못하고 수업 갔다가 다시 기숙사 방에 돌아오면 서랍을 열 때마다 눈에 보이는 그 번뜩번뜩한 케이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쓱쓱쓱 만져보면서 잘 있었지. 너무너무 그렇게 소중했었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까? 제가 그 열고 그리고 케이스를 손에 잡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귀여운 것을 한 번 더 보고자 했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만년필이 없어진 겁니다. 누가 가져가 버린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한 달 내내 껍질만 가지고 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쓰다듬으면서 그걸 쓰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케이스만 크리스찬으로 남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간혹 있습니다. 정말 명품처럼 정말 멋진 그러한 포장으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혹은 무슨 회장으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아주 명품 크리스찬처럼 보이는 케이스로 우리가 그렇게 외부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 있고 포장되어질 수 있지만 정말 어떠한 위기에 어떠한 어려움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을 들춰보셨을 때 그 주님이 찾고자 하셨던 그 진정한 믿음이었다면 우리는 그 만년필 케이스처럼 케이스만 멋들어진 크리스찬이었고 명품 이름만 달린 크리스찬이었지 결국 예수님께 또 한 번의 그 중대한 질문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너의 믿음은 어디 있었느냐고 Where's your faith? 엄청난 질문을 우리가 받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할까? 저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명품 케이스가 아니라 명품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꽉 찬 믿음. 서울에서 우리가 주부들이 김장을 할 때 배추를 고를 때 묵직한 것으로 고릅니다. 왜 그럴까요? 속 찬 배추를 골라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가벼운 것은 잘라봤자 속이 텅텅 비고 헐렁헐렁하고 그런 배추는 맛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칼로 푹 잘라서 쭉 찢어놨을 때 색깔도 좋고 먹음직하고 속이 꽉 찬 배추는 보기에도 먹음직한 것처럼 어느 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안이 그렇게 쪼개져 주 앞에 펼쳐졌을 때 주님이 찾으셨던 그 명품 믿음, 꽉 찬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건 훌륭한 크리스찬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우리에게 꽉 찬 믿음이 무엇인가, 진정한 명품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찾고자 하셨고 보고자 하셨던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안으로 꽉 찬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그러한 돌풍과 성난 파도 속에서 주무실 수가 있을까? It's impossible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무셨습니다. 피곤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까? 저의 믿음으로 오늘 이 본문을 본다면 그것은 배는 광풍 속에 있었으나 예수님은 그 광풍 속에 계시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배는 성난 파도 속에 있었으나 예수님은 그 성난 파도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평안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도 주무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늘 그렇습니다. 늘 변덕스럽습니다. 주는 것 같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많은 물질이 내게 평안을 주는 것 같지만 그리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의 특별한 사랑이 내 마음을 화평하게 만들지만 그 인간의 사랑도 변덕스럽습니다. 우리 주변에 주어지는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안녕과 평안과 그러한 comfortable한 어떤 것을 주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리라고 믿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의 평안에 대해서 한두 번 속아봤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안은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에서 주는 것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한 내가 너희에게 이 평안을 주노라 했다면 그 평안은 우리에게도 있고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의 삶 또한 그 주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영위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 평안을 초연함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초연함은 이러한 광풍이 불 때에 느긋하게 자는 것으로 한 번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침 뱉음과 마치 따귀를 맞으시고 대중 앞에 부끄럽게 옷 벗김을 당하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불법의 재판을 받을 때에도 그 모든 처절한 과정 앞에선 예수님의 모습은 성경은 털 깎는 양과 같았다고 했었습니다. 털 깎는 양과 같았다고 하는 것은 그 엄청난 환경 속에서 주님은 초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흔들림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반항하지 않으셨고 항장하지 않으셨고 누구를 향하여 원망, 절규하지 않으셨고 그저 마치 연약한 양처럼 그 모든 수모와 멸시와 천대와 그 불법의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것은 초연함이고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가질 수 없었던 그분만의 평화, 평안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내 평안은 이 세상에서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말 이러한 것들이 결국 우리를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품위를 갖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싶어요. 품위가 있는 그리스도인들, 흔들림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그저 작은 일에 픽픽픽픽 쓰러지면서 작은 일에 입을 벌려 막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보다 더 어려운 어떤 환경 앞에서도 돌풍과 파도 앞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 하셨듯이 그리스도인 역시 그분을 닮아 초연할 때 그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은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분 그분의 능력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임재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놓친 것이 바로 그 부분 아닙니까? 그 광풍과 그 파도 속에 주님이 계시지만은 그들이 본 건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잠자는 주님이셨습니다. 마치 주님을 야단치듯이 지금 이 상황에 잠이 오십니까 말이죠.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잠이 오십니까 말이죠. 오히려 주님을 호통하듯 이렇게 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 그저 보기 안 좋습니다. 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면 아마 그들은 그렇게 소리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겠다고 소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어려운 무거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처럼 그 초연함과 평안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속이 꽉 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깡으로 꽉 찬 믿음이라는 생각을 저는 또 해봅니다. 뭐 요즘 우리 젊은 아이들은 그러한 단어를 모르고 또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가장 제가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깡다구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와우, 저 무척 깡다구네 저거. 학교 다니면 그 깡다구들이 대부분 저 뒷줄에 앉아있는 애들이었잖아요. 키 크고 등치 크고 교복도 호구 한 몇 개 풀른 애들 단정하게 모자도 반드시 안 두고 삐딱하게 썼던 걔네들이 진짜 깡다구 있는 애들이었잖아요. 걔네들은 싸움만 붙으면은 그냥 머리부터 뒤받치고 들어오면서 죽여. 아 죽여봐. 어 못 죽여. 왜? 왜? 겁나니? 하면서 막 죽여보라는 식으로 막 턱 받치고 들어오면 와 걔네들은 무서웠잖아요. 깡다구 센 애들. 그 깡다구 센 애들이 막 모여가지고서 막 그룹으로 다니는 애들을 그래서 깡패라고 했잖아요. 깡다구 애들만 모아 다닌단 말이죠. 저는 오늘 이 깡패라고 하는 이 단어를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정말 너무 좋은 의미로 좀 쓰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돌풍과 성난 파도 속에서 제자들에게 찾고자 하셨던 믿음이 이 깡다구 믿음이 아닌가. 아 죽으면 죽지 하는 이 깡다구 믿음 말이에요. 그저 파도에 성난 그 돌풍에 막 죽겠다고 막 절절절절 매는 이 연약한 모습은 그들에게 깡다구 믿음이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러한 환경을 그들에게 주었을까? 예수님은 그들이 장차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다는 것 주님이 제일 먼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도들이 다 정상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 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넘겨져서 결국은 순교할 수밖에 없는, 순교의 현장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 두려운 현장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분은 미리 보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 어떠한 죽음 앞에서도 떨지 않는 당당한 깡다구 센 제자들이 되어야만 했기에 예수님이 그러한 환경에서 찾고자 하셨던 것은 그 깡다구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품고 있는 비전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깡패입니다. 왜냐하면 한센 이 나병 선교는 깡다구 없으면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미 그곳에 발을 들여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 자신의 믿음을 저는 그런 깡다구 믿음을 갖고 있어요 라고 지금 저를 그렇게 간접으로 죄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이 나병은 지금도 전염병입니다. 예방약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백신이 발견되지 않는, 개발되지 않는 이 병. 지난번에 와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재차 이 나병에 대한 간단한 좀 정보를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나환자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몬트리올에서 캐나다에서. 한국에서도 이제 나병은 발견되지 않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두 건이 보고되었는데 새 전염 환자가 아니라 재발된 환자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더 이상 나병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병은 이제 더 이상 퍼지지 않는 이제 지구상에서 사라진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의 눈을 동남아시아 쪽으로 돌려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바라보면은 나병 실태는 너무나 처절하고 무섭습니다. 7년 전까지만 해도 동남아시아에서 나병으로 전염이 되어 나 환자가 되었습니다라고 판정을 받는 사람이 1년에 100만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4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치료약이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2년에서 3년 꾸준히 이 약을 복용하면은 나병은 이제 완치가 되는 병입니다. 그러나 예방약이 없습니다. UN에서 컨트롤하는 WHO 세계보건기구가 있는데 이 세계보건기구의 역할 중에 하나는 이러한 전염병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는 그러한 미션을 갖고 있습니다. 폐결핵이라든지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든지 그 중에 하나가 이 나병인데요. 그래서 이 나병약은 WHO를 통해서 무료로 무상으로 전 세계에 공급이 되어서 나환자들은 이 약을 자기 돈으로 사 먹지 않고 보건소에서 받아서 치료를 받는 약입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 1912년 통계를 제가 매년 통계를 업데이트된 통계를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작년 1912년 한 해에만 113개국에서 WHO에 우리나라에서 나병 환자 뉴 케이시스가 나왔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병은 아직까지도 113국에서 보고가 올라온다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 나병은 아직 한국이나 이러한 선진국에서는 잡힌 병이라고 하지만 그러한 다른 나라에서는 아직도 퍼져가는 질병 중에 하나라고 하는 점이죠. 제일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나라는 인도입니다. 작년 한 해에만도 20만 명의 새 환자가 발생했고 두 번째 나라가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아마존강 주변의 원주민에게서 1년에 2만 5천 명씩 지금 브라질 아마존에서 원주민 사이의 나병이 무섭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브라질 1년에 그 정도로 2만 5천 명씩 늘어나고 있는 보고가 올라오고 있고요. 인도네시아는 세 번째 나라가 불명예스럽게 되는데 1년에 한 2만 명.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그런 나라들에서 한 1만 명 수준.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미얀마는 약 5천 명, 필리핀은 약 4천 명.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남아시아의 WHO의 전체 토탈 통계는 2천만 명의 나환자가 지금 동남아시아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 2천만 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각국에서 올린 보고서의 숫자를 통합한 숫자입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각국에서 보고할 때 자랑스러운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숫자는 줄여서 보고를 했을 그런 숫자라고 짐작이 되기 때문에 실제 나환자 수는 2천만 이상 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들을 위한 선교가 시급한 이유는 75%나 되는 이 나환자들이 사는 인도는 힌두교권에 있고요. 인도네시아와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또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이런 데는 이슬람권에 있고요. 태국에 굉장히 나환자들이 많은데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는 불교권에 있고요. 베트남이나 메인 차이나 아래에 있는 쪽은 공산권에 있고요. 필리핀은 캐톨릭권에 있고요. 브라질은 토속 종교 속에 있고요. 이 사람들이 아직도 그러한 타 종교권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그에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바로 전염 환자들이기 때문에 접근을 못하고 있는 또 하나의 unreached people이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나병이 피부 접촉을 통해서 옆 사람에게 전이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은 20% 정도고 80%는 공기 전염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폐결핵과 똑같이 그냥 한 방에 한 커뮤니티 안에서 있음으로 인해서 접촉하지 아니하여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제가 현재 사역하고 있는 필리핀 탈라 걸어서 15분 긴 쪽은 걸어서 20분밖에 걸리지 않는 벌단 요거보다도 작은 조그만한 손바닥만한 조그만한 타운 커뮤니티인데 이 안에 지금 나환자들이 1만 6천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1만 6천 명이 살고 있는 조그만한 이 마을에서 1년에 300명씩 새 환자로 전염이 되어 또 하나의 나환자가 발생하는 보고가 1년에 300명씩 늘어나는 이 작은 마을. 첫 해에 가서 필리핀 목사를 얻게 되어서 같이 미니스트리를 하는데 한 6개월 만에 못하겠다고 기브업을 합니다. 그 친구는 처음에는 믿음으로 저와 함께 시작을 했지만은 양성 환자들을 대하기 시작하면서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저희가 지금 미션하고 있는 바로 그 안에 나환자 전문병원이 있어서 한때에는 그 병원에 1,000명의 나환자들이 수용되어서 치료를 받았던 병원인데 지금도 거기에는 양성 환자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년째. 저도 가보면은 이 환자들이, 나병 환자들을 치료할 때 이 간호사들이 이제 저가 이제 외부인이 아니고 늘 그곳에 함께 하기 때문에 저의 그 병원 출입이 늘 자유롭습니다. 다른 사람은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염병이 되어지는 그러한 그 병동이기 때문에 그 허락을 받은 사람 외에는 그 병원을 못 들어가서 한국에서도 손님이 오면은 제가 사전에 미리 방문자의 그 신상을 얘기하고 허락증을 받아야 그 병원을 들어가는데 저는 그런 허락 없이 이제 5년 넘었으니까 그 병원 식구처럼 드나듭니다. 가서 보면은 거즈를 열고 이제 드레싱 할 때, 소독할 때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고 거즈를 열고 소독약을 묻혀서 솜으로 딱 잡고 이렇게 하면은 살이 순두부처럼 쭉 밀리면서 땅바닥으로 툭툭툭 하고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뼈가 하얀 게 보이면서 소리를 그 환자들이 지르는데요. 아예 잘라달라고 소리칩니다. 저와 함께 미니스트리를 시작했던 기도원 목사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이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점점 주머니에다가 소독약을 넣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만 갔다가 나오면 병원 대문 앞에서 막 소독약을 손에 붙여서 촉촉촉 해가지고 막 닦는 거예요. 불안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더니 6개월 만에 I'm so scared. I want to give up this ministry. Sorry. 하면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목사가 두 달 만에 왔어요. 그분은 8개월 만에 내려놓고 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렵다는 거예요. 한센 선교는 깡다구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전염되면 전염되는 거지 뭐,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오늘 제자들이 보여줬던 이 두려움,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는 뭐예요? 죽기 싫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깡다구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이제 57이 됐습니다. 57세가 됐습니다. 어떻게 가끔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양 목사님 두렵지 않아요? 어찌 제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죄송해요. 여기 어르신들 계시는데 이런 건방진 얘기해서. 그런데 나 혼자 나를 그렇게 위로해야지 않겠어요? 그래야 나도 살 거 아니에요? 나도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쉬운 일곱인데 뭐 내일 모레 뭐 환갑인데 나병 걸리면 걸리는 거지 뭐.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두 번째는 좋은 약이 있는데 뭐 걸렸다고 조슈아 너 오늘 나병 걸렸네? No problem. 왜? 약이 있으니까. 나는 faithfully 그냥 약 2년 3년 내가 성실하게 먹으면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뛰어갈 수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깡다구 신앙이라 믿음. 정말 우리가 뭐 비즈니스 혹은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에 나름대로 딴 시츄에이션에서 와 이거 어떻게 서바이벌 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거 꼭 죽을 것 같고 막 당장 막 왕창 막 망가질 것 같지만 힘들지만 이 깡다구 믿음으로 여러분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화이팅. 죽으면 죽고 뭐 전염되면 전염되지 뭐. 이 꽉 찬 믿음은 정말 어떤 소명으로 꽉 찰 때 이 믿음이 정말 더 강해진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배를 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호수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랬어요. Let's go over there. 예수님이 저 호수 속에 들어가서 이 육지 미니스트리 힘들어 죽겠다. 나도 힘들어 죽겠다. 막 잠도 못 자고 피곤해 죽겠다. 아예 그냥 저 호수 가운데 가서 우리 몽창 다 빠져 죽어버리자. 라고 했다면 말이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 호수 한가운데 가서 우리 함께 빠져 죽어버리자.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이리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호수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했습니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그들이 가야 할 final destination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호수 저 건너편. 그 final destination에 가는 길목에 이 사건이 터졌던 것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final destination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 모든 것은 그 final destination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강 건너편에 왜 가시고자 하셨는가? 거기에 특별한 미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땅을 거라사인의 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건너가니까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더러운 귀신 들린 한 남자가 있었는데 무덤 사이를 오가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 결국 예수님이 그를 치유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에게서 빠져나오고 그 더러운 귀신들은 다 돼지떼 속에 들어가고 돼지는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서 다 몰살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귀신, 더러운 귀신자는 자유함을 얻고 치유함을 얻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의 미션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미션을 알고 있었다면 아마 그들이 여기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봐요. 어떻게 제가 내 생애도 어떻게 마감될지 모르지만 할 수만 있으면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나약한 사람으로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게 마지막까지 이 목구녁에 숨 쉴 수 있는 호흡이 남아있다면 저는 사명을 생각하고 싶어요. 아이들한테 무엇인가를 더 주고 가고자 하는 생각, 손자 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더 가고자 하는 그런 복잡한 생각보다 이 목구녁에 남아서 있는 이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내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싶은 것은 내게 주신 미션을 생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모든 크리스찬에게는 주님이 주신 사명, 미션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가 살아있음은 그 주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손자, 손녀를 잘 키우는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사명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미셔너리가 되고 파스터가 되고 뭐 어떤 처치 리더가 되는 그것만이 미션은 아닐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미얀마를 이제 드나들기 시작하면서 작년 4월에 미얀마의 그런 나환자들의 삶을 알아보기 위해서 갔다가 이제 메안청이라고 하는 한센 마을을 알게 되었고 오늘 오전에 그 메안청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미 쉐어했기 때문에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미얀마에도 굉장히 많은 나환자들이 있고 그들의 삶은 필리핀의 나환자와 견줄 수 없는 제가 이 세상에서 보았을 때 가장 처절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미얀마 한센인들이었습니다. 정부의 의료 혜택도 복지 혜택도 받지 못한 채 인권까지 휴먼 라이트까지 짓밟힌 사람들, 철저히 버림을 받은 사람들. 그들은 2000년 전 나환자 모습 그대로였고 우리가 상상했던 그러한 나환자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살과 손가락과 발가락이 떨어지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마을에서 쫓겨나서 아이들과 함께 쫓겨나서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더러운 천으로 숨기고 얼굴을 더러운 천으로 감고 양곤 시내 스트리트에서 엎드려 얼굴도 손도 내밀지 못한 채 그 천 조각을 올려놓고 구걸을 하는 나환자들을 저는 작년 4월에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미얀마 사람들은 이 나병은 전염병이기보다 신의 저주가 함께 따라다니는 그러한 사람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들과 접촉을 하면은 전염이 되는 것은 별것이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저주가 내게도 옮겨온다. 우리 마을에도 들어온다. 그래서 나환자로 발견되면 그 마을에서 가족과 함께 내쫓아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마을에 좋지 않는 재앙과 이러한 불길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냅니다. 아이들과 함께. 이 나환자들을 받아줄 수 있는 타운은, 마을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아빠, 엄마가 나환자로 판정이 되면서 이 아이들은 말 그대로 이노센트 빅팀들이 되어서 공부할 기본적인 권한도 잃어버린 채 학교도 다니지 못한 채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아빠, 엄마처럼 스트리트 보이들이 되어서 굶주림과 아무도 양식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어떤 마을에도 들어가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나환자들이 내쳐버리고 결국 이 나환자들이 몰려 갈 수 있는 데는 도시밖에 없습니다. 도시는 네이버가 없거든요. 그냥 다 이방인들이 훌렁훌렁 왔다 다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낼 만한 네이버는 없습니다. 거리에서 자면. 그렇게 그들은 구걸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6개월 전부터 한순간에 양곤 시내에서 사라졌습니다. 정부가 혐오감을 주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군용 트럭을 가지고 길거리에 떨어진 쓰레기 주워가지고 덤핑 에리아에 갖다 버리듯이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나환자들은 보는 쪽쪽 잡아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트럭에 태워서 양곤 시내 바깥으로 쓰레기 버리듯이 내버렸습니다. 양곤 시내 바깥에 그들을 위한 어떠한 마을이나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이주시킨 것이 아니라 아무런 대책 없이 그들은 그들을 그렇게 버렸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저주받은 사람들이고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미얀마 국민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위한 선교를 그래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그곳에 가서 미얀마 한센들은 어떠한 삶을 사는가 보러 갔다가 그런 현장을 제 눈으로 목격하면서 어떠한 미션 펀드는 아직 제게 마련되지 않았지만 그것은 너무나 시급하고 다급한 선교라고 판단되었기에 그 자리에서 그들을 위한 선교를 믿음으로 시작하게 되어서 지금 미얀마를 5번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비전은 90% 이상이 불교 나라인 국가에서 최초로 기독교 한센 마을을 세워서 그들이 그렇게 버려지고 짓밟힌 삶,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버려진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고 그들의 어떤 등받이가 되고 싶고 그들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받침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미니스트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지 저는 그분을 따라갈 뿐입니다. 그러던 중에 제 귀에 들린 이야기가 바로 친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친 스테이트. 또 하나의 빅 스토리가 제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결국 그것은 저의 또 다른 선교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양곤에서 서북쪽에 있는 13개 주 중에 하나인 친 스테이트. C-H-I-N. 친 스테이트. 굉장히 높은 하일랜드에 있는 마운틴 피플입니다. Almost 9,000 feet. 굉장히 추운 땅. 먹을 것이 없는 땅, 그 산 속에 50만 명이 삽니다. Almost half a million people이 거기에 삽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50만 명, half a million people이 산 속에 있는데 친이라고 하는 states 안에 친 people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95%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얀마 사람들은 그 스테이트를 친 스테이트라 하지 않고 크리스찬 스테이트라고 이름합니다. 그런데 1963년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결국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를 이렇게 처참한 나라로 만들어버렸는데 그 군인들이 내린 악랄한 정책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친 스테이트를 핍박하는 일이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962년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63년도부터 미얀마를 그들이 통치할 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친에 있는 미셔나리들을 다 체포해서 추방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누구도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고립의 땅에 살도록 친 크리스찬들을 그 산골짜기에 묶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50년 동안 그 고립된 땅을 들어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거기를 좀 가고 싶습니다. 그들을 보고 싶습니다. 미얀마 목사에게 제가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놨더니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미얀마 군부가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님 또한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거기를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하나의 제가 어떤 비전을 보게 된 거예요. 미얀마가 지금 열려가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보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 산 속에다가 50년 동안 크리스찬들을 바깥에서 볼 때는 그들을 고립시켜 놨지만은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50년 동안 어떤 큰 생명 보자기 속에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 말이죠. 순수하게 그들이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외부에서 어떠한 외세도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하나님이 보존하셨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들이 안고 있는 그 믿음의 색깔은 그 믿음의 순도는 어느 정도일까. 순도 99% 골드처럼 그들의 그 믿음이 그렇지 않을까. 하나님이 50년 동안 산 속에 보존하신 그 크리스찬들을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러시아에도 차이나에도 북한에도 또 무슬림 국가에도 하나님이 보존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하철치에도 있고 다 있지만 미얀마에도 하나님이 그러한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보존해 놓고 계시구나. 그들을 그렇게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제가 아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렌지를 좀 해달라. 방문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이제 요약을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결국은 이게 믿음으로 미팅이 펠로우십이 오렌지가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친 스테이트 보더가 있는 마지막 그 경계선 가까이에 비행장이 하나 있는데 깔레이미오라고 하는 비행장인데 양곤에서부터 2시간 비행을 하면 도착하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내려서 이제 친 스테이트로 올라가는 그러한 루트인데요. 깔레이미오에 도착하면은 이미그레이션 오피스에서 두 번째 인터뷰를 받습니다. 외국인은 지금도 미얀마에서 어디 여행을 하면은 freely travel 하지 못하고 반드시 permission을 받아야 됩니다. 내 destination을 얘기해야 되고 그 purpose를 목적을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officer들이 스터디해서 오케이, 노, 예스 or 노 이 도장을 찍어주면 예스 떨어지면 가고 못하면 못 갑니다. 그런데 이 칼레미오에 도착하면 또 한 번의 아주 엄한 그러한 인터뷰를 받게 되는데 제 목적지를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친 스테이트 발룽 해발 2200m 고지 칼레미오에 도착했습니다. 아담 목사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두 번째 이미그레이션 오피스에 가서 인터뷰를 받습니다. 질문합니다. 어디를 가십니까? 발룽. 어디요? Ancient States. 어디요? 아, 미안합니다. 당신은 못 갑니다. 왜 가려고 합니까? 굉장히 통제와 감시가 철저한 나라이기 때문에 거짓말은 못합니다. 나중에 거짓말했다가 오히려 더 큰 화를 당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부흥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부흥회요? 못 갑니다. 28개 교회가 발룽에 모이고 Church Pastors, Elders and Church Leaders, Sunday School Teachers, Lay Leaders 모든 사람들이 28개 교회에서 그곳으로 모여서 제가 스피커로 됐기 때문에 올라가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이 이미그레이션 그 담당관이 제 패스포드를 딱 뺐더니 잠깐 기다리라고 하면서 안쪽으로 갔습니다. 10분 동안 나타나질 않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디에 연락을 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한다는 얘기가 호텔에 가 계십시오. 미얀마는 정부에서 정해주는 호텔에 가서 자야 됩니다. 그 호텔에 가면 제 패스포드를 그 사람들이 프론트 데스크에서 압수를 하고 카피를 하고 제 인앤아웃 타임을 다 체크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미얀마 사람이 저를 재워주면 미얀마 사람은 체포되어서 한 달 동안 감옥을 가야 됩니다. 외국인은 절대로 미얀마 사람 집에서 자지 못하고 자유로이 이렇게 여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정해주는 호텔에서 자야 되고 이미그레이션 거기에서 호텔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동사무소에서 나온 사람들, 관광청에서 나온 사람들, 내 부서에서 나온 사람들이 뒤에 있고 이슈를 하면은 그 한 장씩 제 패스포드 첫면하고 사진이 있는 첫 장면 복사하고 비자 받은 복사를 주고 그 사람들한테 주면은 그 사람들은 다 하나씩 가지고 돌아갑니다. 제가 그 마을에 머물고 있는 동안 제 개인적인 personal information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제 움직임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호텔에 가 있으면 저보다 높은 상급자가 당신을 면담하러 갈 것이라고. 그래서 그 호텔에 가서 기다렸습니다. 한 시간 있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세 사람이 왔는데 두 사람이 들어오지 않고 문에 서 있고 최고 상급자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작은 호텔이었습니다. 그가 도착하기 전에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어떤 특별 신분증을 쓰느냐 마느냐 하는 그 시간이 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특별 신분증을 제시했을 때 반응은 좋게 혹은 나쁘게 나올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오늘 지금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제 마음속에 계속 저를 encourage 했기 때문에 그래요. 깐다고. 죽음은 적지 뭐. 주님 제가 떨지 않게 해주시고 제게 주님의 평안을 주셔서 정말 저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에 막 절절매는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게 초연하게 깐다고 있게 그들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들어왔습니다. 앉습니다. 어디를 가시겠다고요? 질문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친스테이트에 있는 발롱입니다. 왜 가시려고 하십니까? 거기 가서 리더십 세미나와 저녁에는 부흥회를 할 생각입니다. 며칠 동안요? 4일 동안 합니다. 누가 모입니까? 28개 교회 지도자들이 그곳으로 다 모이게 됩니다. 미안합니다.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가졌던 제 신분증을 그때 그에게 제시했습니다. 제가 국제경찰, 인터폴, 제 계급이 중령입니다. 그래서 인터폴 배지와 UN에서 발부한 United Nations에서 발부한 UN 마크가 있는 제가 UN 소속 인터폴 중령 배지를 냈습니다. 여기에 제 배지 고유 넘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걸 보더니 첫 마디가 가짜 아니에요? 이걸 제가 가짜로 당신한테 제시한다면 당신이 나를 오늘 지금 여기에 어레스트하고 나를 죽일 수도 있지 않냐 그랬습니다. 여기에 제 배지 넘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기다릴 테니까 당신 오피스에 가서 내 넘버니까 UN에 톡한 내 넘버니까 이걸 찍으면 나의 모든 것을 당신이 지금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다 가져가십시오. 제가 이 순간에 이제 정말 당당하게 이렇게 있었던 것은 이것이 악이 될 수 있고 내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그 나라가 almost a communist country이기 때문에 굉장히 strong한 dictatorship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저를 국제경찰 중령이라고 하는 이 큰 직이 때문에 저를 스파이로 몰아서 그 자리에서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넣으면은 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쫓겨날 뿐만 아니라 다시는 제가 미얀마를 못 들어갑니다. 제가 리스트에 있기 때문에 입국도 못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감옥을 가느냐, 친으로 올라가느냐는 바로 그 상급자의 최종 결정을 저는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일단 제시했기 때문에. 한참을 보면서 뒤집고 뒤집어 봐도 그게 그거잖아요. 뒤집는다고 무슨 글자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생각 중인 거, 이 사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그러더니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더니 군대식으로 군인이니까요. 팍 하더니 저한테 경례를 팍 붙이는 거예요. 저도 쇼를 해야 되잖아요. 이걸 제시한 이상은 제가 목사가 아니고 군인 중령으로 무궁화 둘로 제가 그 앞에 서야 되잖아요. 일어나서 딱 아주 간단히 받았지. 권위 있게 길게 안 하고 이렇게 떨면 내가 떨잖아요. 그래서 쫙 받았죠. 그랬더니 다녀오십시오. 할렐루야. 칼레미오는 옆에 있는 친스테이 같은 스테이트지만은 친스테이트의 그 권위를 그 크리스찬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칼레미오 밑에다가 내려놨어요. 그래서 똑같은 스테이트라고 해도 그 어떤 authority 권한은 이 칼레미오가 더 많이 갖고 있어서 칼레미오에서 어떤 오더를 내리면은 이 친 스테이트의 오피서들은 그냥 yes sir 하고 따르는 그러한 그 수직 관계에 있다고 그분이 얘기하면서. 제가 그 친 스테이트의 모든 그 조치를 다 취해 놓을 테니까 안심하고 다녀오십시오. 당신이 미얀마 집에서 자는 것도 제가 가서 허락을 해서 보내겠습니다. 통보하겠습니다. 미얀마 사람 집에서 자도 누가 와서 당신을 체포하거나 당신을 재워주는 미얀마 사람을 체포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퍼미션을 받아서 이제 그 볼더를 넘어갑니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고 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50년 만에 외국 선교사가 목사가 50년 만에 그 땅을 밟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수비대, 국경 수비대 같은 그 검문소가 나옵니다. 그 검문소 바로 전 200m에서 아담 목사가 좌석을 재배치합니다. 제가 앞에 운전석 앞에 갔었거든요. 목사님 뒤로 오십시오. 가운데 앉고 제가 앞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검문소 앞에 이르게 되면은 그냥 앞만 보고 계십시오. 예. 국경 거기에서 검문을 합니다. 스탑 내리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 사람은 저 혼자고 저와 동행했던 지금 미얀마 목회자든 세 사람이고 운전했던 사람은 깔레미오에 있는 그 집을 가지고 있는 장로인데 그 차를 렌트했습니다.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창문을 내립니다. 우린 긴장하고 그냥 안녕하세요 라고 말조차 못했습니다. 다 긴장을 해가지고 나 때문에 안녕하세요 미얀마 말로 밍글라바. 이 미얀마 사람도 문을 열면서 보통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너무 이렇게 굳어가지고 미얀마 목사들도 그 인사도 못한테 문만 열고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고개를 숙여서 안을 훑어보는데 저도 그냥 앞으로만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저하고 눈을 마주치지를 않았습니다. 저를 봤는지 안 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앞만 보라고 해서 앞만 보고 있었고 간단하게 딱 통과 그럽니다. 문 닫고 한 100m쯤 갔다가 저희는 정말 얼마나 소리를 쳤는지 모릅니다. Yes! We got it! Finally, we are here in Chin States. 그 가는 길이 너무너무 정말 감격스러운 길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거의 한 5시간은 올라갔는데 원래 3시간 거리인데 길이 무너져가지고 5시간이 걸려서 도착을 했는데요. 그렇게 많은 십자가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허리를 돌면서 갈 때마다 모든 그 산길을 돌 때마다 거기에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데 그 크기가 이거보다 더 큽니다. 수백 개를 보았습니다. 저는 가기 전에 그 땅을 친 스테이트가 아니라 크리스찬 스테이트라고 했는데 제가 가서는 크로스 스테이트라고 이름을 바꿀 정도로 그 땅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28개 교회에서 모인 목회자들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들 오늘 아침에 그 매안청에 거기에 있었던 이야기를 오늘 새벽에 믿음 감리교회에서는 오늘 새벽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 감리교회에서 제가 그곳에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오랜 시간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루에 12시간 설교를 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 12시부터 1시까지 1 hour lunch break 그 다음에 5시까지 다시 하고 다시 5시부터 6시까지 1 hour dinner break 그 다음 6시부터 10시까지 얼마나 춥고 비가 오고 그랬는데도 어느 성도 하나 흔들리지 않고 자리에 뜨지 않고 그 차가운 나무바닥에 앉아서 제발 please 좀 stop 좀 하고 break 하자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비가 내리는데 천장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양철판인데 빗소리에 양철판 때리는 소리가 드럼 소리처럼 다다다다다다 하는데 전기는 없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제가 목소리를 했는데 뒷사람까지 들어야 되니까 제가 계속 소리를 높여야 되고 그 높은 톤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한 두 시간 하고 났더니요, 이 배가죽이 아파가지고요. 배가 아픈 거예요. 너무 힘을 주면 소리를 지르니까. 그래서 제발 나를 위해서라도 좀 10 minutes break를 해달라고 해도 그들은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몇십 년 만에 갖는 크루세이드, 이 리바이벌 크루세이드인데 단 5분도, 당신은 3일 있다 4일 있다 내려가지만 우리는 단 5분도 이 시간을 놓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친 크리스천들의 그 패션, 그 열정, 그건 어떠한 메이저로도 측량할 수 없는, 제가 만난 가장 단단하고 대단한 이 땅의 한 그리스도인들이었고, 그들을 만난 것은 저의 축복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들을 제가 이렇게 정리하면서, 미션 컴플릿라고 하는 용어가 있듯이 정말 하나님께서 가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어떨 때는 죽음을 내놓을 만한 그런 한 순간이 있어요. 이걸 내놨을 때 내가 죽을지 살지는 그 이민관의 그 최고 상급자의 판단에 이르게 있지만은, 그 판단을 받기 전까지 내 속에서 떨렸던 그것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미션을 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게 주신 이 미션을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이다라고 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 일을 저지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배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한번 사용해 본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는 이 배지가 준 어떤 파워 혹은 authority, 저 이거 의지하지 않습니다. 제가 의지하는 것은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가 항상 내 자신을 챙기면서 그 어떤 미션 필드에서 내 자신을 그들 앞에 내세울 때 저 스스로 제가 자긍심을 갖는 것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 내가 인터폴의 중령이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신분증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 신분증을 가지고 필드에 나가서 일하고 있다. 나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할렐루야. Ambassador of Christ.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사로 파송하셨기에 그분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고 그분의 모든 파워와 authority를 그분이 주실 것이고 나의 미션이 끝날 때까지 이 미션을 이끌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내일 모레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야기들을 선교 통신이라는 레터를 통해서 보내게 될지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달할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들은 그전에도 그랬듯이 앞으로의 이야기도 야한갑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오늘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썩니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큰 풍랑과 광풍과 예기치 않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 때에 두렵지만 떨지 마십시오. 용기 있게 일어나십시오. 깡다고 있는 신앙으로 당당하게 서십시오. 뚜껑 열었을 때 내 믿음이 어디 있냐? Where's your faith?라고 하는 당황스러운 질문이 아니라 너 같은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신실한, 아주 신실한 그러한 건강하고 속이 꽉 찬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도, 몬트리올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신사도행전의 역사가 선교지뿐만 아니라 여기도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 이제 여름 단기 선교, 락시몽, 또 하이티, 또 아프리카 선교까지 이어지는 이제 시작하는 여름 단기 선교의 현장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계속될 것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젊은 친구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당당한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필드에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풍에서도 성난 파도 속에도 주님이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셨는데 알지 못했고 보지 못했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원망하며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뭐하고 계십니까? 소리쳤던 어리석음이 있었음을 압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했던 모습들 용서해 주시고 주님 다시 우리의 마음 그렇게 열으셨을 때 주님이 찾고자 하셨던 건강한 믿음, 신실한 믿음, 그 단단한 믿음, 속이 꽉 찬 믿음을 다시 주님 앞에 소중히 내어놓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 더 이 땅에 살지 모르나 주님 우리의 생명을 거두시고 오라 하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저희들을 다시 세우시사 당당하게 다시 주와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다가 하나님의 손이 되다가 하나님의 발이 되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 몬트리올연합교회 모든 식구들 하나님 다시 한번 저들의 믿음을 오늘 이 저녁에 꼼꼼히 챙겨주셔서 다시 우리의 자신을 주의 사랑을 주 앞에 드리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 저의 삶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참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깡다구 믿음을 가지고 이제 미션 필드로 나가는 우리 아이들, 저들이 밟는 땅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셔서 저들이 돌아왔을 때 많은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은혜의 간증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저들의 여름 미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